84문부터 85문. 그 85문의 질문에 왜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자, 84문.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입니까? 죽음은 죄의 싹수로 정해지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85문.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칭의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죽으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오히려 죄와 비참함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며 또한 죽음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해 주십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도 없고 판단도 없고 또 내세와 같은 다른 세상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의를 행해도 의를 행한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악한 자에게 어떤 복수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은 도덕적 질서로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그에 상하는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이즈나 이런 여러가지 질병들을 감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덕적 질서가 통용되는 세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생은 그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생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성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왜냐하면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된 존재는 반드시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한 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인생으로서 우리는 지상에서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누가 몇 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다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보편적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 호굴도 권력자도 진시황제도 그리고 최첨단 사업에 종사하는 과학자 그 다음에 가장 명석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죄의 싹시기 때문이다. 사탄이 열심히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싹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저희 교인 중에 한 아버님이 혈액암으로 사형선고를 이제 받아 놓았죠. 한 몇 개월 후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마음이 매우 편하다. 뭐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제가 편하지 않죠.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든지 참 삶이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해줘야 제 마음이 편한데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당황을 하면서 근데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버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신념인가? 죽음은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념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성경은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징벌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그야말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죠. 그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정말 우리의 악한 정욕을 부릴 대로 다 부리고 죽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도덕적 질서가 통용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죽음 이후의 세상도 완전한 도덕 질서가 확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죽음은 낯선 곳으로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슬픔의 소식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타난가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한번 발생하고 그 뒤이어서 곧바로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서 두 번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신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5문의 내용은 이처럼 죄의 값,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유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의인들도 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겪어가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도 마지막 날에는 죽음 자체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건너뛸 수 없고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죽음 자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 죽음이라는 조건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 있어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하여 죽음은 죄와 비참함으로 우리를 건져주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들, 마음의 공고함,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과 어려움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돌입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성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 그 다음에 세상의 올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하면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신자라면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죄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늘 말씀드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 죄 세력으로부터, 죄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완전히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가?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지, 육신을 잊고 있는 한 죄 그 자체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과 죄성으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이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때도 있지만, 이내 정욕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예전에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죄를 정말 극히 꺼리하고 죄를 매우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떤 특별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쳐다보기 싫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죄성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세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너무 지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성령의 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는 군사처럼 경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요. 그런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성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이라 많은 질병도 있고 영적인 우울감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신자로 하여금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한병강도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고통스러운 한병강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한병강도의 요청을 들으시고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낙원은 어떤 장소인가?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나와 함께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장소죠. 그리고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불멸하는 삶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참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참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실어 나르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관문이 된다는 점에서 죽음은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85문에서 죽음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생에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광 중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영광의 초소로 들어가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신 바로 그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다른 빛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자체가 빛의 본질이기 때문에 빛의 본질이니까 그 빛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상징의 모형인 해와 달과 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신자들은 단순히 그냥 주님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뭘 가리킵니까? 믿는 신자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회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쁜가 하면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뭐 안식을 누리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주말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차를 한잔할 때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하게 된 신자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사실은 죽기 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신이 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유익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편 기자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잘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49편 내용이죠. 또 시편 73편에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좀 어떻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이게 더 좋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죠. 그리고 헤어지면 또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애할 때 아무리 같이 있어도 많은 시간 같이 있어도 헤어지면 섭섭하고 또 전화하고 또 카톡하고 뭐 그러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진한 농도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주신 것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용의 대상과 즐김의 대상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향유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기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좌절과 허무감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신 다음 성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위해서 기도했죠?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제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런 간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기쁨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죽고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극히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장인 장모님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을 혹 우리 가운데는 자녀를 떠나 보낸 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야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이 생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옮겨가는 우리를 실어나르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죽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죽음 그 자체를 소망하기보다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만날 때 아니 이런 분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사모했던 바로 그분을 대면하여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욥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꺼려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죽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 대한 가장 뚜렷한 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차한 것보다 정말 구차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좀 더 살아보려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구차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너머를 볼 수 없고 또 죽음을 그들은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죽음을 늦추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젊음을 연장시켜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합니까? 요즘에 의학이 발달하니까 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시신을 냉동 상태로 보관해 달라.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게 될 때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지면 그 다음에 고쳐달라라고 말해서 지금 그런 산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 때이른 죽음 앞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망연자실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을 아시죠? 찰스 다윈,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진화론자가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찰스 다윈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가 진화론자로 돌아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믿음 자체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섭섭한 마음,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이런 원망과 이런 한숨을 지우면서 남은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30년을 살다 죽든 10년을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영혼의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부피하고 100년하고 만약에 점을 찍는다면 어느 정도 찍어야 되겠습니까? 5년과 100년 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뭐 길이가 뭐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건강하게 사실 필요는 있어요. 저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60세가 되어지면 자식이나 며느리로부터 수발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60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80세, 90세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저는 부모님 오시는데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라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만약에 계속 그런 일을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또 오줌 받아내시면서 그런 일을 해보십시오. 야, 참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산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장소의 복 안에서는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그냥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잠들게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 상태라는 게 있다 그래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죠? 중간지대, 무슨 연옥 같은 중간지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떤 중간 상태, 중간 지역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시간 속에, 시간 세계 속에 살다가 바로 영혼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어떻게 영혼의 세계와 시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가? 사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죠? 영혼의 세계와 시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뭡니까? 시간의 연속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그스틴이 시간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영혼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다.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관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말할 때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생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영생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시간 세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에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무시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외 없이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사람들을 엎드러뜨리게 만드는다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왜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실제로 죄값의 방편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한 영생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영생의 삶,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 때 이른 죽음을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영생 삶을 누리는 방편이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겠고 가족 가운데 그런 죽음을 죽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죽음을 통과한 참된 영생의 삶을 저희가 늘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오늘의 부조리한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